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한 번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그리고 한 장 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니 성령이 들이 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리뷰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그것은 바로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또 그 사명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또 그걸 통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을 써서 그것을 믿게 하려는 의중이 있었지만 침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침례 요한의 증언이 31절과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전에 몰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가 확신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거죠.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한이 증언하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증언은 뭐다?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침례 요한의 주관적 단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뭐라고요? 표지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준 사인의 말씀이었다. 요한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34절입니다. 33절, 34절.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라고요?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역 속에서 또 그 이름의 명칭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공급하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나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한 어린 양이나 그런 양들을 말씀드렸고, 그의 사역 속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간다. 예수의 사역은 믿는 자 죄를 없게 하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구속의 사역자가 바로 예수의 사역인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한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칭이 야곱에 불려주고 또 우리가 성화된다. 그리고 영화의 자리에 들어간다. 죄의 오염에 완전히 구속을 이루는 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뿐 아니라 사망에서의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사망뿐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적 승리였다. 그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성취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 또한 율법의 저주를 모두 완성하셨다. 그런 말만 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 화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 신분도 회복되었죠. 신분도 이제 우리가 예수의 구속은 단순히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입양되는 그런 신분이 회복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창조세계 우주적인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은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회복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의 기초가 되는 그런 구속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미래적 완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속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 한 동네에 숨어서 나타난 작은 사건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구속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 창조의 회복 등 모든 차원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면은 뭐합니까?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 보라, 보라. 감탄사. 단순히 시선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목하라는 명령입니다. 보라. 그래서 여기서 보라는 여기 보고 있다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라.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삶의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예수를 바라볼 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시작도 그를 보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도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위원회 보라는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신앙의 중심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진리가 첫 번째가 뭐였다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침례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요한 뒤에 오셨지만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보다 먼저 계신 자다.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온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누구요?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사람 두 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니까 요한의 출생보다는 늦었지만 본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1장 1절이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선지에 계신 분, 그것이 하나님 자신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인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죄를 지우고 하는 일은 이 세상에 관한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보내신 양,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셨는데 이가 어떤 훌륭한 점,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요, 또 만세전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을 밝힌 이 침례요한은 사실 자기도 전에는 몰랐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31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누구한테?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사실상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면부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질 것에 대한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석 달쯤 같이 있었죠. 그때 엘리사벳은 그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6개월 전 침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친끼리 서로 잘 알고 친척이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죠. 근데 이 요한이 예수에서 몰랐다는 것은 그 예수의 얼굴에 대해서 생면부지에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을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피들을 갖추고 임재할 때, 그때 갓질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았다는 건 아니죠. 또 알았다 하더라도 회의가 들어서 그 마태에 보니까 침례요한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랬던 그 회의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로 나왔는데 정말 메시아가 하는 회의 가운데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럽니다. 내가 진실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염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 같은 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 위대한 그런 침례요한이 되게 한 것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분봉한 헤롯을 향해서 그의 잘못된 악행들을 비판한 일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를 누구한테?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은 참빛이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가 바로 나다.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침례요한의 사명에서 1장 6절의 9절 말씀, 거기에 충실한 그런 침례요한.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실 분임을 증언하는 표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진 이유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이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증언은 그가 성령으로 뭐를 침례를 베푸는 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의 이 증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 확실성과 신뢰를 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 34절이 그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이미 1장 6절에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이름은 요한이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미 언급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다. 그러니까 침례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남아서 그 성령이 임해서 거기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되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또 다른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다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 구절에 주목할 것은 그럼 성령 침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데 성령 침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 그래서 그 원문에도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말은 한 몸이 되도록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들을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 침례는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적인 것들이 성령 침례인 줄 아는데 성령 침례는 그것이 아니면 오늘 잘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면은 여기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 그죠? 여러분도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듯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 침례 역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였고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를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뭘 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가 120명 문도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순례자들 중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 그리다 한 몸으로 묶어준 겁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는데 만난 초면에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기 것을 나눠주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게 하고 그리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의 침례를 베푼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매번 오순절 성령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례적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례적 사건으로 대체 끝난 거예요. 매번 죽어야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듯 성령께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심하실 때 먼저 중생 곧 거듭남을 주시고 그 회개로 복음을 믿게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침례를 준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침례를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총체적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것을 수행하시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반복, 성령 침례는 반복되는 체험이라 구원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침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물도록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3절 말씀이 한 성령으로 한 몸에 침례를 받았다. 우선 성령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시키는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 침례의 본질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성령 침례는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편입, 하나됨을 만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라는 그런 네 가지 축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다?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로 지체로서의 하나됨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특별한 체험이거나 강력한 영적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침례를 구원의 본질적인 사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단순히 내가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에 침례를 받아.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단회적 과거 사건에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반복되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 순간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단회적 역사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이고 성령 침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말씀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단순히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거기 침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그 침례가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에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이 삼각고를 보게 되죠. 또 갈라디아 3장 20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하면서 그 연합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과 의와 능력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와 또 성령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침례의 목적, 이 성령 침례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의 침례를 받아. 그래서 한 몸은 즉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건임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하나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런 연합의 사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뢰님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고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칠 본자들이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 침례를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은 진정한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지체다, 유기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내 지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속에 속한 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래서 성령 침례가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들이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되게 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 내에서 분위기 좋다고 그것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온갖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연코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에 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애를 썼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진정으로 회심한 영혼들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말미암아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듭난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지 말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성령 침례 받게 되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고 역사하신 성령을 끄지 말라, 소멸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 스스로를 거기에 동참하거나 내 스스로를 거기에 수락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것을 깨트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위도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수락하거나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은 뭔데? 하나로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그 동참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되게 하는데 그것을 분열하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말과 거친 말로서 분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므로 우리 스스로가 거듭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진정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원하기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듭남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한 교회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 이 교회는 지체인가 봐 다. 식구인가 봐 다. 그럴 정도로 한 연합된 그런 지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자, 말씀을 이제 줄여가면서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하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일생에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가 아닌 거예요. 여기 사용된 동사의 의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능력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신앙을 보일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어디서 오냐? 이 성령 충만의 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순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건강 상태, 직장, 직업의 상황, 가정의 문제 그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이 주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No excuse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이 가슴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그 선데이스쿨을 했는데 하나됨의 한 몸에 한 명령의 한 지체에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순종 속에서 신뢰와 순종 속에서 뭘 봤어요? 승리와 형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 앞에 절대적 순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피차에 복종하는 일들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바울사도의 명령 속에서 그 뒤에 보여주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체험은 반드시 은사와 관련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가령 성령 체험하면 꼭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니에요. 물론 방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떡한다? 하나님께 견고히 붙들고 견고히 나갈 수 있게 되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사역에 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고 계신가? 아니면 그런 은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바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침례 이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또 사모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권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사항이랄까요? 절대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이제 소멸치 말라가 아니라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안에 갖고 계시는 목적과 바람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온갖 죄를 지음으로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말해요. 너가 죄에 대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죄 짓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든 삶에서 뭐한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슬퍼하겠어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한 가지 위로가 또 있는데, 우리는 수없이 성령에서 근심시키고 또 슬프게 하고 하지만 성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게 약속이었어요.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저와 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침례를 때 성령이 임한 자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는 사실들을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보고 또 체험한 말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장면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 있는데 사랑한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증언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런 메시지가 들릴 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이것이 구속의 때를 여기에 내왔던 것입니다. 구속의 때를 예견.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다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구속자로서 인식하고 그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가 또 죄를 씻으시는 자다. 물로 행하는 그런 물침례는 죄 씻음에 대한 상징을 약속을 상징하는 거지만 성령으로 베푸신 침례는 실질적 죄 씻음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푼 것은 성령의 죄를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 것은 세상의 죄를 친히 씻기시는 그런 구세주요 또 씻기시는 자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한다 말씀이 바로 이 의미에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와는 자기가 물로 침례를 베풀며 자기 뒤에 오실 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가 왔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예, 빛이 왔을 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인 거였던 모습 보면서 침례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깨닫고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큰 자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을 반복해 말하고 있죠. 29절과 37절입니까? 후반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된 소식이고 침례 요한의 예수를 통해서 믿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확실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시는 생명과 모든 은혜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부터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을 누리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염려,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위로와 치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런 구원에 대한 요정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